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3월 첫 주 수요일이면서 저희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뉴저지의 바람이 아직 차갑기는 해도 3월의 햇살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이런저런 복잡한 마음이 저희들 가운데 있지만 이 햇빛이 내리는 창밖을 조용히 보고 있으면 우리의 생각과 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나 식물이나 빛을 참 좋아하는 성질이 있죠. 꽃은 그래서 빛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피어나고 이 어린 새싹은 빛이 난 방향으로 잎과 줄기를 뻗어갑니다. 또 우리 사람들의 문학과 예술에서도 빛은 구원이고 또 희망이나 생명을 상징하죠. 뭐 이렇듯 빛은 세상에게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요소 같습니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빛을 찾기 위해 헤매는 과정이고 그러다가 자기가 찾은 빛을 향해서 확신을 갖고 그리로 남은 인생을 걸어가며 살아가는 그 시간의 총합, 그것이 바로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찾은 빛은 무엇입니까? 또 오늘도 많은 세상 사람들이 확신하며 쫓아가는 그 빛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빛보다 예수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한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중에 결말 부분이죠. 예수님과 걸어가던 제자들은 이 맹인으로 태어난 한 사람을 길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를 보면서 늘 마음속에 품었던 그 궁금한 질문을 예수님께 드리게 되죠. 저 사람이 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지어서 자식을 맹인으로 낳았는지 하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뭐 좀 이 시대에는 어리석은 말처럼 들리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들의 어려움이나 고통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찾아온 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다면 이것이 과연 부모의 죄인지 아이의 죄 때문인지 하는 이러한 질문은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궁금한 그러한 것이었을 겁니다.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그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맹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으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시죠.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실로암 연못으로 내려가 자기의 눈을 그곳에서 씻고 그의 눈이 밝아지는 이 놀라운 기적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우리가 가진 이 장애나 고통이 왜 우리에게 왔을까 하는 이 고통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맹인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이 예수님의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듣고도 그 역시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했더니 이 기적이 일어난 이 한 사람의 순종에 대한 이 가치의 문제를 또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안식일에 이 맹인을 고쳤다고 예수님을 비난하느라 정작 기적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가진 신앙적인 오류는 또한 무엇이 있을까 함을 살펴볼 수도 있겠고 또 고침을 받은 이 맹인의 부모들은 자기 아들을 고친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괜히 예수님을 싫어하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 공동체에서 쫓겨날까 봐 예수님이라는 진리를 알지만 말하지 못하는 그 눈치 보는 신앙의 문제를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두려움과 눈치봄이 세상에서는 없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런 모든 이야기의 주제를 뒤로하고 오늘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고 눈을 뜨게 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그가 정상으로 시력을 되찾자 아주 깜짝 놀라게 됐죠. 그리고 당연히 이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화제가 되었을 겁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과연 사람이 이러한 일을 일으키는 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모든 것이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그가 고침을 받았다라면 그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과연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이제 유대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이 눈뜬 사람을 데리고 그들의 종교 지도자요, 결정권자인 바리새인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고치신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의 안에서도 혼란스러움이 일어나고 그들도 서로 의견이 분분하게 나뉘었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중한 부류는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발랐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아니, 어떻게 안식일에 이 빵을 만들 때 반죽하는 것과 똑같은 이 진흙을 이기는 그런 행위를 할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율법을 어긴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러한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리새인 중에 또한 부류는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라는 이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할수 있겠는가 하며 그분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며 이 바리새인들 안에서도 예수님을 두고 의견이 나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이렇다 할 결정을 내릴 수 없자 이 바리새인들은 당사자인 맹인에게 묻습니다. 누가 너를 고쳤는가? 그때 이 눈을 뜬 맹인이 답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 지금껏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눈뜨게 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분이 아니라면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일 아니요? 라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는 것을 이그 나름대로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 예수님에 대한 그의 확신은 이 바리새인들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고 그는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쫓겨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다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소리만 들었을 뿐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자기를 눈뜨게 한 그분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를 만나면 내가 그를 믿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의 눈앞에 있는 내가 바로 너를 고쳤고 너를 낫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의 육신의 눈을 띄우는 것에서 넘어서 그의 영혼의 눈을 고쳐주시고 이 예수라는 참 빛을 그에게 보여주시며 그로 하여금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에 대해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3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먼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분명히 심판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하러.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심판은 구원과도 같은 의미이죠. 뭐, 물론 두 단어의 뜻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심판할 때 한쪽 편에는 무죄가 그리고 또 한쪽 편에는 유죄가 동시에 선고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하시기 위해 세상에 왔다는 것과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 세상에 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의 말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심판의 방식이 좀 특별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는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반대로 본다라고 스스로 믿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그분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먼저,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희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뜬 모습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는 과거에 오늘 이 나온 맹인과 같이 역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절감합니다. 우리는 맹인과 같았습니다. 뭐 예수님이라든지, 뭐 십자가라든지, 심판이나 천국.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 나오면 뭐 무시하고, 비꼬고, 조롱하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들려줘도 우리가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피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또 그리고 영원한 삶과 예수님에 대해서 맹인으로 살았던 적이 우리의 과거가 아닙니까? 뭐 종교, 뭐 그런 거 없어도 충분히 살아가는데 자신이 있었고, 나름대로 내가 인생에서 찾은 구원의 길, 인생의 빛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본다라고 생각했지만, 복음을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그동안 나는 맹인이었고 내가 찾아서 달려가고 있는 그 빛은 참 빛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진정 우리 안에서 눈을 뜨는 기적이 내 인생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오늘 우리는 눈을 뜨고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눈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자들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의 형편이지요. 뉴저지에 온첫 해에 저는 이 제자반과 또 교회 전도팀과 함께 맨하탄 전도하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세 아이들을 함께 데리고 그날 같이 이렇게 갔었는데요. 특별히 첫째 아이와 이 락펠러 센터 앞에 전도를 해야 하는 이 팀으로 묶여서 그곳에서 전도지를 들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저나 제 아이가 이 번번이 찾아갔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 거절을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뭐 물론 제 영어 때문에 거절할 수 있다라고 뭐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이 주로 밤에 영어를 배워서 이 낮에 영어가 잘안 되더라고요. 뭐참 많이 아쉽지만 뭐 어쨌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나름 이렇게 마음에 최선을 다하고 찾아서 갔지만 이 복음의 내용들을 말하기도 전에 우리는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미장원 원장님도 교회까지 나가기에는 너무 바쁘다고 하시고 카페에서 만났던 한 은퇴하신 아저씨도 낚시를 다니시느라 뭐 신경 쓸 시간, 뭐 종교에 신경 쓸 시간 같은 것은 없다고 그렇게 매몰차게 제 말을 막으셨던 것도 이 뉴저지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중년의 엄마는 아이들 운동시키느라 뭐 교회는 좀 애들 학교 졸업한 후에나 가보겠다고 그렇게 하시고 뭐 어떤 분은 이제 여행 안 가면 못할 것 같아서 아직 교회를 나갈 만한 형편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참 빛을 거부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업과 취미생활, 자녀와 인생의 즐거운 파티가 그들이 찾은 구원이었고 그들이 세상에서 발견한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우리들은 알지요. 그것이 구원이 아니고 빛이 아니라 마침내는 그것이 암흑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눈 뜨지 못하면 누구나가 맹인의 상태로 살다가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그 방법은 다양했습니다. 나의 상황이 고난과 병이라는 내가 이길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그 방법을 통해 나에게 찾아오셨고 또 나를 아껴준 사람들의 기도와 사랑을 통해 예수님은 따뜻함 속에서 찾아오시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연히 들렸거나 억지로 마지못해 끌려와 앉게 된그 예배당, 그 교회에서 들었던 한마디의 복음, 그 안에서 내가 맹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자신감이나 인기, 물질과 명예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빛을 보여주며 그 빛을 따르도록 우리를 유혹하지만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맹인으로 걷는 길이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또한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소망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올 천국을 기다리면서 잠시 후면 이 땅을 떠날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가볍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현장으로 이 땅을 이해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찬양의 가사도 그렇죠. 한때 나는 잃어버린 자였으나 나는 다시 찾은 바 되었고, 나는 눈멀었으나 지금은 보게 되었네 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복음 안에서의 지금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눈먼 것을 인정하고 성경의 말씀을 그래서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는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와 다가올 천국의 빛을 보게 되는 자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이루시면서 이런 우리와 반대되는 상황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사춘기 아이와 대화를 하다 보면 참 힘들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힘든 점이 한 2,000개에서 3,000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을 볼 때입니다. 가보지도 않았고 해보지도 않은 모든 일에 대해서 마치 다 알고 있는 양 그렇게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을 때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어떤 조언을 하고 어떤 충고를 해줘도 소용이 없죠. 결국에는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 부모의 말이 맞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것을 먼저 깨닫고 미리 부모가 해주는 또 어른들이 해주는 그 인생의 지혜를 듣고 겸손해지는 것이 이 사춘기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모습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우리가 저자 특강이라는 말을 많이 듣지요. 책을 쓴 저자가 직접 강의하는 것보다 그 책의 내용을 더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의 저자, 인간의 저자, 역사의 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의 질서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사람의 생명과 행복이 어떠한 곳에서 오는가를 이야기해 주시고 또이 시대가 얼마나 유한하고 다가올 시대가 얼마나 영원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복음서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겸손히 듣고 배워야 할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율법은 이런 것이고 천국에 가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예수님 앞에 설명을 하고 훈계를 하면서 이후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의 규정에 예수님이 벗어났다라고 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모든 것에 눈을 뜬 자처럼 자신 있게 살아가고 자신 있게 행동하고 주장했지만 교만한 그들의 확신은 오히려 그들을 맹인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그러한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의 비극이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는 자기가 찾은 빛과 자기가 찾은 구원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외에 다른 성을 찾았다면서 그 빛에 박수를 치며 자부심과 자유를 느낍니다. 화성 탐사선이 이번에는 화성에 도착해서 몇 미터를 움직였다라고 하며 우주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뜬 계기가 되었고 미래에 대한 빛을 발견했다라고 인류는 들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자유를 위해 젊은 아이들이 그 부당함에 대항하며 죽어가고 있는데,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저 우리가 있는 곳은 안전하고 내가 선택한 지역은 그러한 문제가 없는 참 괜찮은 곳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찾은 빛에 대해서만 안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 자기가 본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들은 더욱 맹인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어이가 없었나 봅니다. 그럼 우리가 눈이 멀었다는 말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대듭니다. 그때 이 교만한 바리새인들은 영적 사춘기에 있는 자들, 세상에서 빛을 찾고 자기 신념이라는 그 자신감으로 자기를 의롭다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자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나는 안다고, 다 안다고, 내가 찾은 빛이 옳다라고 그리로 내달리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교만과 완악함으로 회개와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참으로 믿고 과거에 맹인이 되었지만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눈뜨기를 원한다라고 겸손하게 그분을 받아들이며 인정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치심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 되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미련하고 불필요한 것들로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심판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 어거스틴의 말처럼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만족시킬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간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인간들은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다른 빛, 다른 가치를 찾아서 그 하나님의 자리를 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경배하면서 평생을 살아가게 되죠. 물질이나 권력, 인기나 성공, 무신론이나 자기 신념이나 자존심 같은 것들이 하나님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과 빛을 주는 것 같으나 맹인된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결과가 뻔한 어두움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이것이 세상의 빛이라라고 진짜 빛이라고 요한은 증언합니다. 이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갖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에 눈을 뜬 그러한 사람 된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 빛을 모두 좋아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이 빛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이 그를 영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빛을 따르지 않는 심판 가운데서 영원한 형벌로 가는 그러한 부류가 있다라고 요한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예수님의 오심이 곧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은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서게 될 그때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이미 심판은 우리에게 시작된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빛을 구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가르침을 내 삶의 방식이 될 것을 결심하고 따르는 그분의 제자가 되면 그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그리고 영원에 대해서 눈을 뜬 채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맹인으로 허세를 떨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의 빛이 정녕 무엇인지를 결코 들어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영광스러운 복음, 영원을 살게 하는 그 복음을 만져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맹인으로 살다가 그 끝이 영원한 형벌로 끝날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어떻게 맹인인 줄 알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눈을 뜨고 새로운 빛을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셨고, 나의 고통과 문제 속에서 내가 맹인과 같은 그러한 처지에 놓인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이러한 나의 상태를 깨우치셨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상태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되며, 좋은 믿음의 동료나 선후배들, 그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 또한 복음이 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스스로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또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찾은 구원과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빛, 그러나 그 결과가 영원한 형벌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의 상황을 보며 성령께서 그들의 처한 현실을 보게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의 견고한 고집과 오랜 그 견고한 진들을 그리스도께서 무너뜨려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맹인을 찾아가시는 것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세상 아직도 빛을 찾지 못하는, 눈을 뜨지 못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찾아가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들과 자녀들, 또 우리의 공동체에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찾아가시는 은혜가 있어서 그들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들에게 무언가 빛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그들이 우리 가운데로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서로가 천국의 눈뜬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주며 좋은 믿음의 모델들이 될수 있어야 되겠죠.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영원히 여기서 살 자가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사랑하는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가를 우리가 보여주면서, 그리고 내 말이라면 곧이곧대로 듣는 그런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모험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를 남기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우리의 수요성 예배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참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고 그들이 진실되게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과 빛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빛을 찾습니다. 자기를 이끌어주고 인도할 빛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빛보다 예수가 먼저입니다. 예수가 한 인간의 빛이 될때 그의 삶과 영혼은 불안과 두려움에서 보호받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눈뜬 자가 됩니다. 빛보다 예수, 그 예수를 가장 원하며 빛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또한 세상에서 무언가 따를 만한 빛과 구원을 갈망하며 헤매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제시해 줄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될수 있기를 구하며, 이번 사순절 그렇게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한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